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붙잡혀 있는 일본인 기자와 요르단 조종사의 생사 여부가 30일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질과 테러범의 맞교환 요구 시한이 하루 지났음에도 ISIL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SIL은 앞서 29일 일몰까지 요르단이 여성 테러범 사지다 알 리샤위를 석방하지 않으면 조종사 마살 카사스베 중위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정부는 카사스베 중위의 생존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테러범 리샤위를 풀어줄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테러범과 조종사를 맞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ISIL이 테러범 석방의 대가로 인질 2명을 모두 풀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본과 요르단 각지에서는 인질들의 무사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가두 행진과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파키스탄 신두주의 이슬람 시아파 사원이 30일 금요 예배 도중 폭탄 공격을 받아 최소 58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테러 공격을 받은 시카르푸르 마을 라키다 지역은 항구 도시 카라치로부터 북쪽으로 470km 떨어진 곳입니다. 강력한 폭발로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에서 분리돼 나온 순위파 무장단체 준달라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자들은 시아파를 진정한 이슬람교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그들의 종교시설에 종종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파키스탄에서는 소수계인 시아파교도 800여 명이 이 같은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군 사령관과 병사들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에 의해 살해됐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당국자들은 쿠르드 군고위 사령관인 시르코파티 준장과 쿠르드 병사 5명이 30일 키르쿠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도중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르쿠크에 나가 있는 VOA 쿠르드어 방송기자는 ISIL 무장요원들이 29일 밤 서부와 남서부 일부 전선에서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슈메르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투 과정에서 승기를 잡은 ISIL은 일부 지역을 장악했지만 그 뒤 페슈메르가와 경찰, 보안군이 반격에 나서 탈환했다고 VOA 기자가 전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시장에서는 30일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6%로 잠정 집계됐다고 미 상무부가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입니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은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5%였고 지난해 2분기 성장률은 4.6%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GDP 성장률은 2013년보다 0.2%포인트 올라간 2.4%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개인 소비 지출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했지만 수입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출이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4분기에 개인 소비가 활발했던 반면 저유가로 인해 기업 투자는 주춤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30일 하루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충돌로 민간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 시당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으로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문화센터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 5명과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나 문화센터와 시내버스에 대한 공격은 반군이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동부 데발체프 지역에서 반군과 교전이 벌어져 정보원 병사 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반군 사이에 예정돼 있던 평화회담은 반군층 대표들이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바람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로즈 고퇴밀러 미 국무부 차관이 북한 비핵화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미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The cybersecurity interactions that we have had so far have been
성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진지한 핵협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예비용 정찰위성을 실은 로켓을 곧 발사합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올해 아시아태평양 정세의 핵심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로즈 고퇴밀러 미 국무부 차관이 북한 문제에 관한 미국과 한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방한 중인 로즈 고퇴밀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태밀러 차관은 30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나라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하나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태밀러 차관의 발언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29일 서울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두 나라 모두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조 차관도 두 나라 공조가 빛이 새어나올 틈조차 없이 견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태밀러 차관은 이어 신동익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미한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에서의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비롯해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와 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현안, 그리고 사이버와 우주 분야의 국제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태밀러 차관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태밀러 차관은 미한 정상은 모두 이 문제가 매우 중대한 안보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두 나라의 공조 또한 한치의 빈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ybersecurity interactions that we have had so far have been
고태밀러 차관은 사이버 안보 대응은 이제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미한 두 나라는 이 분야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태밀러 차관은 이와 함께 북한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기존 움직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태밀러 차관과 함께 방한한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29일 한국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가 결정되거나 양국 간의 배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배치 결정이 내려지면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또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데 대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드는 고도 150km 이하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상층 방어 요격미사일로 지난해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배치를 건의한 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에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성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베이징을 방문 중인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0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비핵화와 육자회담 재개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대북 관여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이 북한에 양자간 대화를 제안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성김 대표는 구체적인 외교 대화는 거론하진 않겠다면서도 자신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북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성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6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전제로 의미 있는 관여와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신뢰 있는 협상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게 미국과 중국 등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 정세에서 각국이 외교적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고 유연하고 실질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본이 예비용 정찰위성을 실은 로켓을 곧 발사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감시 능력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천혜교 기자입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9일 예비용 첩보위성을 실은 로켓을 이르면 31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하는 위성은 정보수집용 레이더 위성으로 기존의 위성이 고장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체용입니다. 일본은 이미 낮에 운용하는 광학용 위성 3대와 야간용 레이더 위성 2대를 가동해 북한 등 지구촌 곳곳을 밤낮 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첩보 위성들을 통해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발사 차량 움직임 등 다양한 군사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한 뒤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앞으로 10년간 420억 달러를 투입해 위성 등 최대 45대의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내용의 우주 기본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정밀 첩보 위성인 준천정 위성을 2023년까지 기존의 한 대에서 7대로 늘리고 자위대가 사용하는 X밴드 방위위성 통신망과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 경계위성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국 첩보위성 등 안보와 국방 분야에 위성을 활용하겠다는 일본의 이런 계획이 우선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불안정한 움직임에 대응해 정찰 감시와 방어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다카하시 스기오 전략기획국 부국장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이 지난 10년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1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se 10 years, MOD spent $10 billion for 10 years total.
스기오 국장은 이 예산으로 레이더 등 다양한 정찰 감시 장비들과 이지스함 6척, 패트리언 미사일 등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어 지난 12월에는 탄도미사일 추정용 고성능 조기 경보 레이더인 TPY-2를 추가로 국내에 배치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배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4월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일본의 이지스함 두 척을 2017년까지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I can announce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is planning to forward deploy two additional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이 보유한 6척과는 별도로 미군 이지스함이 5척에서 7척으로 늘어나는 등 대북 감시 능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지스함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최대 2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포착해 부분 타격할 수 있는 전천후 군함으로 해군 전력에서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우주와 지상 감시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4일 역대 최대의 규모인 총 420억 달러의 올해 국방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일본은 이 예산으로 최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세대와 F-35 전투기, 수륙양용 공격 전차 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또 미국과 우주안보 공조를 강화하며 평화적 목적뿐 아니라 군사용 우주 기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대북 감시 능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올해 아시아태평양 정세의 핵심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긴장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도 올해 주목해야 할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9일 2015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망이라는 주제로 올해 아태 지역 정세의 핵심 변수들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북한이 과연 4차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입니다.
We're going to see more of these effort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ry to engage North Korea.
한국 정부가 최근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올해 남북 대화가 이어지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차 교수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진보 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빅터 차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만 급속도로 진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줄다리기도 올해 아태 지역 정세의 주요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중국과 북한이 서먹한 관계가 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만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중국 석좌입니다.
If the North Koreans do go ahead with the nuclear test or another provocation, the Chinese probably will not live up to.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군사 도발을 해도 중국이 한국의 기대를 저버리고 북한에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긴장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도 올해 주목해야 할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먹한 관계를 풀고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의 중재로 3자 협의가 가끔씩 이루어지면서 현재 상태를 이어갈지가 관심사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일본 석좌는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현재 상태가 각자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odds are very, very strong that Japan will stick to those statements. That'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I think that will.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한국 측에 사과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 정부가 올해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린 석좌는 올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기는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제히 중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양국 정상의 관계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여전히 끔찍하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9일 2015 세계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야당과 독립언론, 자유노조,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 또한 조직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반체제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비참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계속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북한 주민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보국장은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at the helm of a central government apparatus and that government uses public executions, extensive.
김정은은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북한 중앙 정부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졌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마침내 북한 정부가 자행한 반인도 범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no one can deny the horror tha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experiencing over these years. And so we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포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COI 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의제 채택 등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만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특별 법정을 설치하는 등 다른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은 캐나다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개발위원회 산하 국제인권소위원회가 29일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탈북자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행되는 그러한 공포 질서가 그대로 사회에 강요되는 그런 병영식 전체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장진성 대표는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독재와 감성 독재라는 양대 독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치범 수용소 등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는 물리적 독재와 함께 선전선동부를 이용해 주민들의 정서와 감성을 통제하고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감성 독재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작가로 활동하다 2004년 탈북한 장 대표는 이 같은 물리적 독재와 감성 독재에 쇠뇌된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는 캐나다가 당장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북한 인권법을 캐나다에서 좀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간청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민간단체인 캐나다 북한 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현재 북한은 정권이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캐나다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로 북한 인권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I believe the act,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ct of Canada will
캐나다의 북한 인권법이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북한 인권법의 탈북자 보호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 정보 유입,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북한 지도자 김정은 기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캐나다 정부가 김정은 북한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캐나다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도 상징적인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스마트 손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사상 최대 규모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셀룰러망이나 다른 무선망 활용 전용기는 모두 8,300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3년 수입액인 4,400만 달러의 두 배 가까운 액수로 해당 항목의 통계치가 잡히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평양 부유층을 중심으로 스마트 손전화와 같은 정보통신기기 사용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전체 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2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예전만 못해지면서 지난해 북중 교역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자원 수출 비중을 줄이고 섬유 수출 비중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밝힌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약 63억 6,400만 달러. 전년도인 2013년 약 65억 4,700만 달러에서 3%가량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28억 4천만 달러로 2013년보다 2.5% 감소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3% 줄어든 약 3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약 6억 8천만 달러로 2013년보다 5% 이상 줄었습니다. 코트라는 증가세를 보이던 북중 교역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6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70% 넘게 차지했던 자원 품목은 지난해 57%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은 전년 대비 18%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에서 40%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1년 톤당 102달러였던 북한의 석탄 수출 단가가 중국의 수요 감소와 국제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73달러까지 급락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섬유 수출 비중은 2011년 17%에서 지난해 27%로 늘었습니다. 코트라 중국 지역 본부는 북한의 자원 중심의 대중 수출이 자원 단가 하락과 중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이 그동안 양질의 석탄을 중국에 헐값에 팔던 걸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북중 교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성태기 처형 이후에 북중 간의 관계가 조금 안 좋고 북한 쪽, 중국 쪽 무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석탄을 중국에 헐값에 대매도 팔던 것을 좀 통제하면서 그것도 이제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석탄 단가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조 박사는 북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교역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쌀과 옥수수 460만 톤을 생산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전년도에 49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서 7% 감소한 규모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쌀 226만 톤과 옥수수 235만 톤을 생산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FAO 대변인실은 29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올해 식량 부족분이 82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정 전일 기준으로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합하면 총 461만 톤으로 전년도에 49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7% 감소한 규모입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공개한 2013 북한 작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수확전까지 도정전 기준으로 쌀 290만 톤과 옥수수 20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수확량 460만 톤은 북한의 연간 최소 곡물 수요량 540만 톤에서 80만 톤 정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올해 식량 부족분은 감자와 보리, 밀, 잡곡, 콩 등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페드라이사하고 옥수수 두 가지만 발표했기 때문에 감자를 곡물로 환산한 것, 그다음에 또 이모작으로 생산한 밀, 그리고 약간의 그 잡곡, 콩들을 갖다가 다 보태면은 정확하게 이제 품목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아마 거기에 110만 톤은 안 될지 몰라도 거의 뭐 비슷한 그 숫자가 되지 않겠나 그 짐작이 되는 겁니다. 곡물들이 한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개 한 100만 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앞서 북한 내각 수매 양정성의 김지석 부상은 북한의 지난해 곡물 수확량이 가뭄 피해도 불구하고 571만 톤을 기록했다며 전년도에 비해 5만 톤 정도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지난해 곡물 수확량이 도정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만 톤 줄어든 480만 톤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권 원장은 이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지난해 곡물 수확량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 수요량에 근접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북한 생산량이 크게 맞추고 본다면은 뭐 작업하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그 통상적으로 하는 그 수입량을 보태면은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약간 더 지원하니까 그걸 보태면은 최소 소요량까지는 아마 그 올해 충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소요량까지는 역시 거의 한 80만 톤 내지 한 100만 톤 정도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공개한 2015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89만 톤 이상이라며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본부 건물이 새 주인을 맡게 됐습니다. 전 참의원 의원이 거래를 중개했는데요. 건물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던 조총련 측이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은 일본 부동산업체 마루나카 홀딩스가 다른 부동산 회사와 전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한 회사는 야마가타현에서 영업하고 있는 그린 포리스트 부동산 회사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28일자로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 금액은 낙찰가의 두 배인 44억 엔, 미화로 약 3,7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마루나카 측은 그동안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 없으며 순전히 투자 목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린 포리스트는 이미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는 데는 야마우치 도시오 전 참의원 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야마우치 전 의원은 자신이 거래를 직접 중개했다며 북일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조총련 측에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줄 전매처를 찾고 있었다고 일본 NHK 방송에 밝혔습니다. 야마우치 전 의원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었다고 교도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5월 마루나카 측에 조총련 중앙본부의 매각을 타진해 매각처 선정을 포함한 중개 업무를 맡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조총련 측의 의향을 확인해 이번 전매 계약을 매듭지었다는 겁니다. 일본 공안당국도 그린 포리스트와 조총련 간의 임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총련 중앙본부 문제는 북일 간의 민감한 현안이었습니다. 북한은 조총련이 실질적인 일본 내 북한 대사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본부 매각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사법부 소관 사항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전매 계약을 통해 조총련이 본부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북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총련 본부 건물은 제1조선인계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지난 2013년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1차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구입을 단념했고 2차 경매 낙찰자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법원이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이후 차점 입찰자인 마루나카가 낙찰자로 결정돼 소유권을 넘겨받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9분 막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방송은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정부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미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했던 키스톤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러시아 전투기가 최근 영국 영공을 근접 비행한 데 대해 영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동안 당국의 접속 차단을 피해서 해외 웹사이트에 우회 접속하기 위해 쓰던 가상 사설망이 이번 주 대부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게 됐고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인들은 실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차단한 이 가상 사설망이라는 게 뭡니까?
네, 영어로는 Virtual Private Network, 줄여서 VPN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가상 사설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가상 사설망을 통해 우회하는 방법으로 해외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런 가상 사설망 업체에 대한 접속도 통제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 업체가 이번 주 들어 이 중국 내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 당국도 이 가상 사설망 통제에 나섰음을 시인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면서 해외 웹사이트들도 중국 법률과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정책에 맞지 않는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통제를 강화한다는 말이죠.
네.
하지만 그동안 사용하던 해외 웹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 네티즌들의 불편이 클 텐데요.
네.
중국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구글의 지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접속을 차단해 왔는데, 그래서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려면 가설 사설망을 이용해 왔는데요.
네.
이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에 큰 불편이 생겼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도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이런 통제가 합법적인 기업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런 조처는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미국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0년에 39%보다 크게 늘어난 겁니다.
네.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해외 시장과의 교류, 또 해외로의 진출을 위해서 인터넷 활용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 자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당국이 차단한 해외 웹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가상 사설망 업체들이 다양하고 또 새로 나오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모든 업체가 다 접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통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접속이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네, 중국 당국이 지난주 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국 안에서 인터넷을 쓰는 사람 수가 6억 4,800만 명입니다.
네.
전체 인구가 13억 5천만 명이니까 인터넷 사용 인구가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하지만 그리고 미국과 비교하면 이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미국 인터넷 사용 인구의 두 배에 달합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달 2일에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 삭감 계획에 따른 상한선보다 7% 높은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의회 다수당이죠. 이 공화당과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네. 이 연방정부 예산 삭감 계획의 상한선보다 7% 많은 규모라고 했는데요. 정부 예산 상한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재정적자가 심해지면서 지난 2011년 미국 의회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예산 관리법을 만들었는데요.
네.
핵심이 202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미국 정부 예산은 1,100억 달러씩 자동으로 깎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밝힌 내용은 이 예산 삭감 계획보다 7% 많은 액수를 의회에 요청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일단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분야에 이 돈을 쓸지도 뭐 밝혀졌습니까?
이 구체적 항목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
국방 관련 예산이 5,300억 달러로 상한선보다 380억 달러 많고요.
네.
비국방 예산은 5,610억 달러로 상한선보다 370억 달러 초과한 액수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늘어난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고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경우에는 미국 경제와 안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반응 어떻습니까?
역시 부정적입니다.
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진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신도 대통령의 예산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는 말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과거에도 의회에서 합의한 예산 삭감안을 무시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금 인상안은 의회 민주당 생각으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올해도 정부 예산에 난항이 예상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이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돼서 이 행정부가 예산안을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이제 예산안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공화당 측의 제안에도 자신들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의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상원에서 29일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했던 키스톤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네요.
네, 찬성이 62표, 반대가 36표로 통과됐는데요.
네.
공화당은 54명 가운데 53명이 찬성했고요. 민주당에서도 9명이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하원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채택이 됐죠.
네.
의회는 상하원 법안 조율을 거쳐서 이 법안을 조만간 행정부로 넘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회가 다시 이를 무효화하려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네. 키스톤 엑셀 송유관이 뭔지도 다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캐나다에서 나오는 원유를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만까지 연결하는 이 길이가 2,700km가 넘는 송유관인데요. 공화당 측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 송유관 건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하는데요. 캐나다 측에 큰 혜택이 돌아가지만 미국 측에서는 환경 문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제한적이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지난해에서도 의회에서 추진됐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회기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 법안을 승인을 했는데 하지만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던 상원에서는 모두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올해에도 드디어 상원이 공화당 지배에 들어가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앞서서 올해 개원 즉시 이 송유관 법안 문제를 다루겠다면서 이 백악관과의 충돌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여러 표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찬성표 던진 민주당 의원이 주로 이 송유관이 직접 통과하는 지역에 있는 주 의원들인데요.
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하는 이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찬성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미국 소식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죠.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네, 밋 롬니는 지난 2012년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현 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했죠.
네.
롬니 후보는 오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30일에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롬니는 이날 일반 지지자와 측근, 기부자 등을 상대로 한 전화회의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열리는 공화당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롬니가 물러나고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누구죠?
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단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또 플로리다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 공화당 안에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가장 유력하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클린턴 전 장관이 오는 7월경 대통령 선거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요 최근 영국 영공을 근접 비행했는데 이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했네요.
네, 영국 외교부가 29일 성명을 냈는데요.
네.
러시아 군용기들이 영공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영국 해협 상공을 비행하면서 영공에 매우 가깝게 접근했고 민간 여객기 운항에도 차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국 영공 주변에 나타난 군용기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95 두 대였고요. 영국 공군은 요격기인 타이푼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대응했습니다.
네.
러시아 전폭기들은 대서양 북쪽에서 영국으로 접근해서 서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비행한 뒤에 영국 해협을 관통해서 북해 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네, 양측 군용기들이 상당히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러시아 이 폭격기들이 영국 영공 40km까지 접근했는데요. 그래서 영국 요격기들이 출격해서 이 폭격기가 북해 쪽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30분간 경계 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측 비행기들이 300m까지 근접했다고 합니다. 이 300m라 그러면 이 군용기 사이 거리로는 아주 가까운
그렇죠.
거리입니다.
네.
영국 언론들은 또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 군용기들이 그동안 영국에 접근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처럼 남쪽까지 내려와서 영국 해협을 통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영국은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최근에 유럽에서요 러시아 전투기가 근접 비행하는 사례가 늘었네요.
네,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 측의 무력 시위가 자주 벌어졌는데요.
네.
지난해 나토 회원국에 근접 비행한 러시아 군용기가 포착된 사례가 100건이 넘어서 재작년에 비해서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45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5시 56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남포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10도에서 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2도 예상합니다. 개성 지역 역시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흥 지역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원산 지역 역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청진 지역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 예상하고요. 낮 최고 기온 영하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오후 구름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물결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눈 내리다가 오후 들어서 눈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는 2에서 4m로 일겠고 오후에는 3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오후 맑겠는데요. 물결은 오전은 1에서 2m, 물결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역시 맑겠습니다. 물결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1월 31일 토요일 여기까지 접겠습니다. 곧 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전해드리고 다시 듣는 이야기 미국사 팝스 잉글리쉬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당신과 나 그리고 전 인류를 위해서.
네, 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들으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리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